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말씀, 첫 번째 시간도 녹음이 안 됐고 지난주일도 녹음이 안 됐고요. 아마 그래서 중간부터 이렇게 이제 녹음이 되는데 오늘은 되죠, 그죠? 예, 이경호 집사님 오늘은 되죠. 예.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또 서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주님의 입을 주목했죠. 예,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마침내 입이 열리면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또 무겁고 그리고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희생을 강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리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쏟아붓듯이 산 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예수님 시대 또 우리 시대 각 세대마다 문화가 있죠. 그 문화에는 철학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패션들이 저저마다 다 있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은 문화는 이렇지만 너희 문화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라,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카운터 펀치 아시죠? 우리 옛날에 축구 많이, 권투 많이 봤잖아요. 상대방이 펀치를 가지고 나에게 주먹을 날리면 그것을 피하면서 받아치는 펀치, 받아치는 펀치입니다.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 문화로 잽을 날리고 세상 문화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오고 또 우리를 포섭해오고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인데,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과연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 우리의 이 캐릭터의 문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그런 것, 그것과 달리 우린 이러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째 번째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갖춰야 되는 성품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일날 나눴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가져야 될 성품들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원치 않죠.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것으로, 자기를 높일 만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원하죠. 자신만만한 것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적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빈 영혼. 하나님, 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결국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빈 영혼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온통 죄로 물든 그 추한 모습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거짓들, 허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된 심성을 껴안고 애통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이 이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이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거 이대로 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죄를 무시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죄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고 부족자라느니 뭐 그런 말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세상은 우리가 죄로부터 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위로를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전 존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결국 그 성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핏대 올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나 자신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목이 고든 백성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바라보면 추하고 더럽고 죄된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목이 고들 수도 없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워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의로워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의로움을 구하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됨을 간구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이 의로움을 간구하는 자들, 그 의에 대해서 주려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긍휼이라는 것 누차 말씀드리죠. 긍휼. 예. 긍휼은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처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내 발이 고난받는 자에게 찾아가고, 내 손길이 고난받는 자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내 재물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쓰임받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말과 혀로만 움직이는 불쌍히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손과 발과 재물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함께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으로도 번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mercy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compassion 알잖아요. compassion. 예, come은 결국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 passion은 순환 아닙니까? 순환, 고난.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은 상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이지,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의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직접 구제를 베풀고 치료를 베풀고 일으켜 세우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제사장 보고 지나갑니다. 안 됐다고 생각했겠죠? 지나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 안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돕지 못했어요. 직접 액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안 됐다,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가갔죠. 다가가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부어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응급처치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고통과 내가 사는 것을 차단벽을 쳐서 저들의 고통받는 것이 안 보이게 할까? 그리고 저들이 아파하는 것이 그들의 그 고통의 영향력이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 이 지역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경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할까? 이런 게 우리 세상 사람이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라카디에 가보시면 알지만 라카디에 왼쪽하고 라카디에 그 길 오른쪽하고 동쪽하고 삶의 모습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쪽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펜스를 쳐놓고 거기 사는 사람 그 지역이 이름이 뭐죠? TMR입니까? 못된 놈들이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아예. 이쪽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살죠. 그게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세대 아닙니까? 캐벤디시 길 못 내요. 자기네 집 앞으로 기차 많이 다니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여러분 혹시라도 널싱홈 들어간다. 지금 난리, 그럼 난리 납니다. 혹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납니까? 왜 난리 나죠? 집값 떨어지니까 난리 납니다. 집값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거긴 크리스찬 없습니까? 많습니다. 다 사인업 합니다. 우리 반대한다. 우리 반대한다. 예. 얼마나 지역 이기주의가 그 돈벌이 그 클래스에 따라서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 문 닫고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와 의의를 가지고 한번 이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나라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거두어 놓은 그 펜스를 담벼락을 치워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다. 우리 보고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병든 자 보면 같이 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냥 못 지나가요. 젊은 아이 죽은 거 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냥 못 지나가요. 지나가는 관에다가 손대고 기도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 성품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당연히 내적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속이 정결하든 속이 지저분하든 그것보다 먼저 보는 것은 겉입니다. 사람의 겉이 얼마나 깨끗하냐, 사람의 겉이 얼마나 그럴듯하냐, 볼품 있느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겨냥하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고 예식, 예절, 의식 이런 것에 치중하면서 속은 냄새나고 늘 꿍꿍이와 거짓이 있는 거짓을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주님은 겨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먹거나 의식에 쓰는 그런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속에 든 탐욕과 악독을 씻어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겉을 우선시합니다. 중시합니다. 먼저 봅니다. 그리고 겉이 중요해야 깨끗해야 옳다고 인정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쨌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특히 대기업에서 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뻣짓하게 세상 앞에서 강연하고 나아가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상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먼저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고 너희의 속이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속이 맑아야 된다. 속이 투명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독이 없어야 된다. 두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심령이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난 저 사람 정말 속을 모르겠다. 나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마음이 맑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예. 늘 꿍꿍이가 있고 꼼수가 있고 또 기만적이고 숨은 의도를 늘 가지고 있고 저의를 가지고 있고 속임수와 거짓이 드러나는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그 속이 맑고 투명하고 거짓이 없고 정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마음이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 우리 찬송했잖아요. 10절에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먼지 나는 일들, 어떤 흙구덩이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뒤집어 쓰고 일을 하든,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을 묻히고 일을 하든, 얼굴에 무엇을 묻히고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관계가 되는 건 우리가 내 속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가. 그것은 또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되지 않고 투명하고 맑고 한결한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일곱 번째 그런 자들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되겠어요? 두 마음이 있는 자는요 이간질하는 자가 됩니다. 두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싸움 붙이는 일을 합니다. 속에 자기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꿍꿍이가 있고 또 자기 안에 이 잘못된 불순한 동기가 있는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을 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화평을 깹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화평 만드는 거 보지 못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주셨고 형제 간에 화평을 주십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역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주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깨끗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정합니다. 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로 본다면 먼저 무엇일까 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역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저기 들어있는 것이 분당 당을 짓는 것 그리고 당을 져서 나누어내는 것 파당 지어서 나누는 것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미워하는 죄의 하나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안 될 것이고요. 예, 우리는 사람과 사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들어주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주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화목해 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고통이 때로는 찾아와요. 남욕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려니까 나까지 덩달아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화평케 할 때 생기는 희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화목을 도모해야죠. 그것을 관계에서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고 화평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 정말 당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떼어놓고 나누는 자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에서의 말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박해도 받고 욕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비싼 밥 먹고도 욕 먹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비싼 밥 먹고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욕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평화와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을 부정합니다. 폭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정합니다. 착취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복음은 철저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음을 전하면서 폭력과 거짓 저항해야 되고요. 또 육체적인 쾌락, 그것을 위해서 또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악독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결국 화평과 화목을 위해 살다 보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세상이 그걸 싫어합니다. 특히 많은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싫어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결국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부할 겁니다. 거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박해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 박해받지 않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상한 기독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욕먹지 않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저항받지 않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타협, 세상과 타협이 된 기독교고요. 세상에 순응하는 기독교가 되고요. 결국 그걸 우리는 싸구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 욕먹고 박해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럼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내 말씀, 내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박해 받을 것이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박해가 오면은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화평케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참 잘했구나. 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의 상급을 떠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기독교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픈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아프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어렵습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입니다. 진정한 진정성이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세기에 우리 2차 대전 때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나치 체제에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사님은 우리 보네퍼 목사님 2차 대전 가운데 나치 체제 하에서 그들의 폭력, 그들의 잔악성, 그들의 죄악성 고발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독일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결국 전쟁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고 형장에서 처형되고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만큼 기독교 윤리에서 그렇게 인물이 핵심 인물이 되는 분이 드뭅니다. 정말 기독교 윤리가 뭐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그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요. 한번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연약함, 부족함 그 속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의 의의가 없이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예수 믿는 자가 날마다 꼼수 부리면서 날마다 꿍꿍해 가지고 두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당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런 주와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때로는 욕을 먹는다 그래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한 방울 먹이면서 저항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